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 우리가 한절 한절씩 서로 교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음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한 듯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한국에서는 교회 절기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어린이니까 오늘 모두가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린이로서 오늘 예배를 드려보세요. 자, 옆에 분들 다 어린이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린이입니다, 전부 다. 어린이가 어떠세요? 어린이가 굉장히 어린이답지요. 제가 한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군요. 여러분은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었어요. 이 세상에 죽었는데 죽고 난 그 이후에 삶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자, 이 시간은 정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가 죽음 이후에도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혹시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내가 죽음 이후에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 삶과 죽음 이후에 장차 있을 미래의 삶,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사십니까? 어느 것을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그래요? 어떤 삶이, 현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고 기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미래에 죽고 난 다음에 미래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더 기준이 될까요? 사실 먹고 살기 힘들고 이 땅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 죽고 난 다음에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렇게 살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당장 살기 힘들고 열심히 살아서 여기서 돈도 벌고 여기서 몸도 건강하고 여기서 권력도 잡아보고 여기서 명예도 얻게 되고 여기서 뭔가 장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인데 그런데 만약 미래가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제목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해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하는 대답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런 질문에 대한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성도에게는, 아니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아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 게 뭐야.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림자가 벗겨지고 뭔가 우리가 가야 할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이고 실체가 드러나는 그 일에 적합 이제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의 입구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실존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하죠.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분명하죠. 그리고 이 살고 있는 이것이 진짜 확실한 견고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 대신 반면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세,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그 내세는 뭔지 불확실하고 희미하고 그리고 그건 실체가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두 주 전에 지났지만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도 주지만 회의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경에서 5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오늘 말씀에는 집 얘기가 나와요. 두 가지 집을 지금 여기에 말을 하고 두 종류의 집이 있어요. 자, 한 종류는 어떤 집일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입니다. 자, 기억을 해주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은 어딜까요?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기억해 주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에요. 그것은 어디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보니까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두 개 집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파트에 살아요. 또는 뭐 하우스에 살아요. 아니면 우리는 뭐 혼도에 살아요. 뭐 하여튼 집에 산다고 하는데 여기서 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의미를 나타내는 중요한 말을 대신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 이건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육체라는 것이에요. 자, 땅에 있는 우리 이 땅에 살고 우리 육체가 그 집이 무너진다는 건 뭘까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몸이 만약 죽으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죽었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새롭게 부활되어서 영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정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고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런 부활에 정말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장막과 같은 집이에요. 바울이 직업이 뭐죠?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막 바느질해서 텐트를 지어서 팔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알람을 하면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전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다 보니까 장막집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잘 지어둬도 이것은 때가 지나면 썩어버리고 무패해지고 바람이 세게 불면 다 넘어져 버려 그런 집. 그러니까 이 땅엔 우리의 집은 넘어지는 그리고 죽고 마는 그런 집,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삶은 진짜 강하고 영원하고 실제로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현재의 삶은 그 미래에 살고 있는 영원한 집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일 뿐이고 어쩌면 이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구원한 우리의 몸을 생각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미래의 삶이라는 것이 죽은 이후의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있는 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아 죽으면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을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5장 1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 부활한 우리의 신령한 몸이 있을지 모른다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있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있다는 지식으로 우리가 습득하고 알게 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알게 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라면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미래의 삶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탄식을 하면서 4절에 보면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으로서 최후의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의 몸을 우리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는 이 땅에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힘들게 살고 우리 성도들도 힘들게 살아요. 세상 사람도 병에 걸리고 우리도 성도도 병에 걸리죠. 세상 사람들도 망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도 망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욕을 받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도 모욕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이 돈도 벌고 우리 믿는 사람도 돈도 벌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있고 다 누구에나 동등하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받는 것이 전부 다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그 이후의 삶을 성도들은 탄식을 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탄식한다는 말은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아휴 죽어야지. 내가 아파 죽겠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싫어. 나 이거 빨리 죽고 하늘나라 가고 싶어 죽겠어요.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는데 나 죽어버린 게 낫겠어. 아유 저 인간 아유 정말 내 머리도 아프고 내 삶 너무 힘들게 만들어 난 이 땅을 죽고 싶다.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탄식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현실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 때문에 나오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육체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고 싶어서 간절함을 갖고 그 땅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성경은 탄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미래에 보이는 그 영원한 썩지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을 우리는 정말 탄식을 하듯이 간절히 꿈꾸며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5절 4절까지의 말씀까지 그거예요. 짐을 진 것처럼 이 땅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주님과 빨리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바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 빨리 죽고 싶어요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나 죽음 이것을 면제받고 회피하고 싶고 또 이것을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고난이나 죽음이나 고통보다도 더 고상하고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한 삶일 것이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죽을 것, 썩을 것, 여기서 망할 우리의 이것이 빨리 영원한 생명으로 흡수되어 가기를 생명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받은 것처럼 그 안에 흡수되기를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든가 이 땅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 이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맞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짓눌려서 우리가 억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우겨싸여지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을 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현실을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충실히 살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과연 그 삶은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는 것인가? 성도들은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정말 그 삶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정말 주어질 것인가? 아유, 좋아요. 있다고 합시다. 아, 있다면은 그것이 정말 내게 주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럼 그 땅에 우리가 그런 몸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정말 우리 성도들 삶에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살다가 죽으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가장 미련한 자가 되고 가장 바보가 되고 많은 것이에요. 없는 부활을 믿다가 바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이면 그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늘 해봐야 돼.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바로 5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루실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혹시 그렇다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까지 내다보시고 그것을 보증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너희들이 의심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을 하겠다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이 보증금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증이라고 나왔잖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그 당시에 무슨 말이냐면 아르라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장사를 사업을 할 때 계약서를 쓰면 계약금 내잖아요. 우리 집을 사든지 또는 물건을 사든지 뭘 거래라면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내잖아요. 바로 이 보증이란 단어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는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계약서를 쓰시고 보증금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게 어떤 분이냐? 성령이 누구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갖다가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삶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계약금도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정말 영광스러운 신령한 부활의 구원의 몸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로움으로 채워주신다. 거기에 적합하도록 세워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삶으로 우리를 평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말을 할 수조차 없는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은 무슨 뭐 이상한 눈이 뒤집혀지고 거품을 물고 뭐 몸이 후들거리는 이런 것이 성령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셔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 성령이 담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령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7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몸에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잖아요. 영원한 부활체의 새로운 몸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살지만 우리는 몸으로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아직 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몸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과 따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옆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같이 있질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어떻게 하시느냐 7절을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이 미래의 그 우리 부활의 영원한 영광의 몸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살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이거 믿어야지. 자, 이 자리에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뭐 학식이나 정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우리가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닌데도 믿지를 못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우리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옆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건강하며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누가 아느냐? 이는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셔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은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담대해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뭐냐면 차라리 몸에서 우리가 몸에서 떠나버려요. 몸에서 떠나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분명히 죽자마자 우리는 그 주님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거라는 걸 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어서 주님은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보면서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곁에 계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몸으로 살고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육신의 몸으로 살든지 또는 죽어서 육신을 떠나서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열망한다. 여기서 대개로 힘쓴다. 이 힘쓴다는 이야기는 정말 미치도록 열망을 하고 갈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성도들의 이 시야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견단 고난 같은 것을 견뎌내는 것도 또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고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죽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일이 있다는 걸 압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기쁘게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이 뭐냐면 성도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판결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언제 있느냐? 내일 있느냐? No. 모릅니다. 모레 있느냐? 나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있을 겁니다. 이 땅에 마지막이 왔을 때 바로 그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성도들이 살든지 죽든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져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란 이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함부로 살게 되질 않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사랑으로 그 아들을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로 그냥 하나님은 그냥 방목하고 풀어놓고 너희들 멋대로 즐겁게 살아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고 난 다음에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너희들 한번 편하게 한번 내가 불러서 너희들 내 자녀로 삼았으니까 기쁘게 좋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부르신 부름의 그 소망에 대해서 삶의 결과를 심판하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내가 지금 집사, 장로, 목사 이게 중요한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면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살면 성도로서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심판에 7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심판을 할까? 심판의 원칙 7가지를 이걸 잘 들어보세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 7가지가 다 나와 있어.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한 사람 예외 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늙고 젊고 뭐 훌륭하고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와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 정도 했고 목사로서 50년 내가 목회를 했고 나는 선교사로서 정말 평생을 바쳤는데 심판대에 안 갈 것 같아. 천만에만. 이 심판은 종합적인 심판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심판의 종합성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두 번째가 바로 무슨 단어냐면 우리가 다 다음에 반드시라는.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혹시 심판을 안 받고 무슨 다른 걸로 테스트를 하거나 또는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하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반드시란 단어. 이 단어를 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무조건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필요성. 필수불가결한데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거기에 보니까 각각이란 단어가 각각. 심판은 개인별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단체로 가족이 단체로 어디 여행을 가듯이 아니면 교회가 어디 야유회를 가듯이 우리 교회 다 같이 심판받으러 가자가 아니고 집사님은 집사님 혼자 심판대에 세워지고 저도 혼자 세워지고 어느 누구 하나 예외 권사님도 혼자 심판대 앞에 세워진다는 거죠. 각각이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해. 이게 세 번째 심판의 이거는 개별적인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선악간에 행한 것을 심판하신다. 선악간에 좋은 일을 했든지 나쁜 일을 했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했든지 맞지 않는 일을 어떤 일을 했든지 그 행한 일을 갖다가 심판을 하신다는 생각을 심판하시고 마음을 생각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했던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한 것을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이건 그 내용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한다. 그 몸으로 행한 내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잖아요. 내가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네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저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가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보고 계신다.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몸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 몸이 행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요, 관념이거나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알고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전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행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냥 행 것이 감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난다지 지금 비디오로 찍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저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디오로 우리를 찍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으로 행한 것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전부 다 찍는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보니까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 앞에 드러난다는 것은 심판이 굉장히 아주 투명하다는 뒤에 숨어가지고 안 나타나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하면 출석을 해요. 아, 제가 이번 선거가 너무 바빠가지고 재판에 못 나갑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제가 요 지금 장사가 너무 바쁜데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무조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한번 생각, 이 여섯 가지 지금 이 조건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 위에 심판대에 세워졌을 때 그 내가 사모했던 부활의 영광의 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와서 세웠던 그 몸이 지금 내가 어떤 판단을 받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받으려 합니다. 따라받는다. 따라받는다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의 정확한 말은 한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거죠. 내가 한 걸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내가 약 가난한 사람들에게 만약 구제를 했다면 하나님은 내게 똑같은 구제의 모습으로, 내가 만약 어떤 사람이 악하게 어떤 사람을 만약 힘들게 했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힘든 것으로 내게 도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라받는다는 것이 바로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자, 이 심판대 이 일곱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성경 말씀에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일곱 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심판의 그리스도 심판대에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자, 이 심판대에 세워지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1차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거기에서 먼저 걸러지는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과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가져야 될 자들이 나눠집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잠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노,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잖아요. 아, 우리가 시민권자인데 들어가는 줄이 달라야지 방문객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가야 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대요. 아, 우리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심판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야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 심판은 바로 칭찬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벌이 있느냐 없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죽어야 되느냐, 이런 심판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왜냐?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 이런 벌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심판은 뭐느냐? 죄에 대한 처벌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의 보상을 받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갈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예수님께 정말 좋은 정말 너무너무너무 예수님의 기쁨을 살 수 있는 기쁨과 그런 감사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과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길에서 내가 그대로 과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주님은 알고 계신데 그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담대함도 있지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두려움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수, 그걸 알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은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무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의무를 없애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주신다. 선물을 주셨지만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앞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이루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 내가 그렇게 보장은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를 반드시 판단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이 판단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 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이다. 그것이 있다. 근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간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판단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름을 듣는 그런 말을 듣는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성공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이 무엇이 신앙의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사는 게 아니랍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압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의 모습,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